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또 모든 참여한 자들 이곳과 각 가정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후에라도 앉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지도하심으로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 29장 말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선언. 애굽에 대한 심판의 선언. 같이 생각하십니다. 1절 봅시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제10년은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때로부터 제10년이죠. 계속 연도가 바벨론의 여호야긴이 잡힌 때로부터 이제 연도를 꼽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597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10년이면 587년 경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애굽왕 바로를 쳐서 예언하라. 애굽왕 바로를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혹은 내가 너를 친다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약 13번 나옵니다. 애굽왕은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악어라는 그런 탄님이라는 말은 바다, 큰 바다 짐승, 바다 괴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악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큰 바다 괴물이라는, 자, 이 바로왕을 그렇게, 바로는 애굽은 거대한 나라였고 그 왕은 아주 무서운 그런 왕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바다 괴물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애굽왕은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나일강이 굉장히 긴 강이죠. 세계에서 아마 그런 몇째 강은 제일 긴 강, 아마존 강이나 미시시피 강이나 또 유프라테스 강이나 그런 것과 더불어 굉장히 긴 나일강, 또 중국의 황허강 같은 그런 큰 강들 중에 하나인데, 나일강 그 강을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아, 이 바로가 참 마음이 높군요. 자기가 이제 아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이 나일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가소롭죠. 웃음이 납니다. 그래, 네가 만들었느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창조자가 주인이 아니고 너 피조물인 네가 주인이고 네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노여워하시겠죠. 이 바로는 이처럼 무지하고 교만하고 또 악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4절 5절 봅시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도 다 주장하시는 바로 위에 계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갈고리로 큰 바다 짐승인 네 아가미를 꿰고, 짐승이니까 생선에게 아가미라고 표현하듯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또 그 나일강의 많은 고기들이 다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음식으로 줬다는 공중의 새의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음식 식물로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애굽 왕의 패망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애굽이 망할 것이다. 또 패망케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능력도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코로나에 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려도 조금 아프게 할 수 있고 많이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늘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높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어디든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면 고난도 달게 받고 또 평안을 주면 평안도 우리가 누리면서 갑니다. 그러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옳아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그저 평안을 주시면 주여 나는 부족한데 평안을 주셨나이다. 고난을 주시면 주여 내가 부족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혹 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애굽 왕이 교만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악한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가리를 다 깨어서 입을 아가리를 깨면은 고기가 따라오는 거죠. 보통 고기들 잡을 때 낚시로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끌고 오듯이 그렇게 해서 다 죽이겠다. 애굽이 망하고 애굽 왕이 패망할 것이다. 애굽 백성들 강에 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는 아마 그 백성들 혹은 그와 같이 동맹한 나라들을 가리킬지도 모르지만은 그 백성들도 다 망할 것이다. 6절 7절 봅시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원문의 이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음이라. 갈대 지팡이라. 이었습니다. 이는 하니까 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팡이가 튼튼한 지팡이가 아니면 갈대 같은 지팡이는 갈대는 잘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를 짚고 가면 큰일이죠. 안 짚어야 되죠. 갈대 지팡이 짚다가 이게 안전한 줄 알고 조금 힘 줬다가 이렇게 딱 꺾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깨가 아이고 삐걱해 버리겠죠. 허리가 삐걱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조심해야죠. 사람의 어깨나 허리가 그렇게 아주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처럼 갈대 지팡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실 때 그들은 그가 공의로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예,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 때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높았고 하나님 무시했지만 그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 멸망할 때 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어깨는 갈대 지팡이 짚듯이 어깨가 아이고 삐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짚은 지팡이가 딱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망하니까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망해버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의지하는데 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망하면은 아주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또 모든 허리가 흔들릴 것이다. 8절 9절 로시.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서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아, 칼로 임한다는 건 전쟁 나겠다는 거죠. 침략군을 불러오겠다. 불러와서 칼로 너를 다 죽인다.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전쟁 나면 그렇게 되죠. 전쟁 나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정말 삭막한 사막과 황무지가 되겠죠. 무서운 것이 전쟁이죠. 참 오늘날 시대는 정말 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도시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싫죠.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참 좋지만은 그러나 이 많은 아파트 높은 고층 건물이 다 전쟁이 나가지고 예 전력이 끊어져 버리면은 저 어떻게 고층 건물은 어떻게 오르내리겠습니까? 예 또 전력이 끊어지면은 예 냉방 또 에어컨이나 난방기 냉방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가스가 다 폭파시켜서 가스의 공급이 안 되면은 밥은 어떻게 먹겠습니까? 옛날보다도 훨씬 어렵죠. 옛날은 나무라도 떼고 뭐 해서 밥을 지어 먹기라도 하지만은 아 물론 부탄가스 사서 하면 될지 몰라도 그런 것도 마트에 가서 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참 어렵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살지 않고 꼬두컴컴한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은 으스시하지요. 진짜 참 그런 전쟁 나면 안 되겠구나. 전쟁이 없어야지 되지. 그런데 사막과 황무지가 오늘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그렇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무섭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니 그대로 하셨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좀 깨닫게 됩니다. 주권적 섭리자, 심판자,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앞에서 그랬죠. 예, 바로 왕이 이 나일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 독재자들 아주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아주 그 신화를 만들어내죠. 자기가 뭐 대단한 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엉터리 같은 신화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수 지경까지. 믹돌은 애굽 땅 북쪽 끝이고 예, 수엔에는 애굽 땅 남쪽 끝입니다. 구수 지경 남쪽에 있는 구스 에티오피아 경계가 또 예, 수엔에입니다. 예, 그런데 예,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곳 구수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정말 황폐하게 됐습니다. 사막처럼 됐습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쓸쓸한 황량한 들판과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40년이 지날 것이다. 4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백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지어서 망하면 다 흩어지듯이 애굽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 살기 위해서 다 도망치는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다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 나라에 또 사람들을 살게 하지 않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배운 사람들 다 잡아가고 예, 무식하고 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오도 갈 데 없는 사람들 좀 남겨놓고 아주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망하게 버리게 하는 것이 보통 예,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13절 보십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은혜입니다. 40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니 40년 동안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처럼 되다가 40년 끝에는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아,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죠.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애굽이 오늘날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죠. 땅은 크고 과거에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 예, 애굽 하면은 대단했던 그런 나라가 오늘날에는 그냥 오늘날의 이집트 하면은 그만그만한 나라죠. 그래서 이게 미약한 나라 그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이 뭐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지만 지금도 꽤 탔네. 다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주위에 많은 아랍의 나라들이 있어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도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리아도 그들이 옳지 않다 생각하면 그냥 폭격기 가서 폭격을 해버리고 이란도 핵 개발한다고 그렇게 핵 개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다 그러면 가서 폭격해버리고 아주 핵이 있는 핵을 보유한 나라가 되놓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래도 대단한 그런 나라인 게 보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또 있지만 있겠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4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서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오늘날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또 그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의 성취를 통해 주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17절 보십시다. 제27년, 아까 10년 그랬는데 27년 하면 17년이 또 훌쩍 뛰었습니다. 제27년 정월 1일에 그러면 27년이면 주전 570년경이 되는데 아까는 587년, 580 몇 년이었습니까? 587년이라고 10년이라면 587년 그랬고 여기에 27년이면 570년경인데 570년 정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겨졌으나 전쟁하게 되면 그렇죠. 많이 상하고 머리도 상하고 어깨도 상하고 그렇게 막 전쟁하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죠. 그와 군대가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두로의 멸망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지만은 두로의 멸망 앞장들에 나와 있지만은 두로를 칠 때 바벨론이 두로를 칠 때에 두로에서 다 두로가 황폐해지니까 그러겠죠. 모든 좋은 것들이 바다에 대해 빠져버리니까 하나도 건질 것도 없겠죠. 그래 놓으니까 두로에서 보수를 얻지 못했다. 전쟁하게 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아주 배상을 많이 물죠. 너희가 이 전쟁하게 해서 많은 우리가 손실을 끼쳤으니까 배상액을 내놔라 그러고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겠죠. 전쟁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요즘 현대전은 더 그렇죠. 미사일 하나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 미사일들을 수백 발 수천 발씩 쏘면은 또 탱크 한 대가 엄청 비싼 거고 그런데 탱크들이 몇백 대가 부서지고 몇백 대가 망가지고 요새 그러죠. 아, 이 러시아가 요새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전쟁은 참 처참한 것. 서로 피해가 많지만은 러시아의 피해가 엄청나더군요. 그 큰 러시아가 탱크가 몇백 대가 부서지고 또 비행기가 몇백 대가 전부 다 파괴되고 또 장갑차 같은 그런 트럭들이 몇백 대가 망가지고 전사자가 몇만 명, 만 명 이상인가만 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그런데 보수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애굽은 두루에 비하면 엄청 큰 나라고 거기에는 뭐 좋은 것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애굽을 이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얻는 전쟁 노획물은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 전쟁 노획물을 두로에서 그가 받지 못한 보수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수고한 수고에 대한 보수로 애굽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작정하신 섭리를 이루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했다. 내 심판을 너희가 대신 지금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위 나라들을 심판했어요. 두로도 우상 숭배고 교만한 나라였고 주위 나라들이 다 그랬고 이스라엘 유다도 그랬고 예 그래서 애굽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나라들을 쳐서 그 수고의 대가로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 그날에 내가 마지막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놀라운 예언들이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서 자주 나타나는 간혹이지만은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혹이라는 말은 예 그 회복의 예언이 드물드물게 나오지만은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것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 말씀 중에 하나죠. 그날에 그날에라는 말은 애굽 땅이 멸망하는 날인데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솟아나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을 들어 멸망시키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예언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회복의 예언도 하나님의 심판도 선언되지만은 회복도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리라. 이 뿔은 메시아를 가르쳤다고 보여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는 예, 한 힘 있는 그런 왕을 예,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다윗이라고 일컬어지는 뿌리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시아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한 예, 뿔이 솟아나게 하는데 예,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 예언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좀 암시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체험을 통해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성경의 기적 중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비상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종교가 망하고 또 하나님도 이제는 죽으신 것처럼 다 보이는 그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체험은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에서의 나오는 풀무불 기적 세 친구들이 또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체험 그런 놀라운 체험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건가 하는 하나의 표를 신호를 보이는 것 같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건져줄 수 있다. 건져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니엘서에 물론 메시아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여호야긴이 지금 잡혀간 지 10년 또 27년 말하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열왕기하 25장이나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예언이 뭐냐면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되는 때예요. 사로잡힌 지 37년, 지금 27년이니까 10년 더 지나면 37년 되는 때에 여호야긴이 옥에서 놓여나서 일평생 왕의 앞에서 음식을 먹는 호의를 입었다. 와,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아도 감옥에서 왕을 다 다시 풀어 나오게 해주시고 또 임금과 같이 음식을 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음식을 먹는 호의를 입게 하심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한 뿌리 솟아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에 대한 암시, 메시아에 대한 암시를 주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나라를 대적하셨다. 대적하셨다. 에스겔서에 대적하셨다는 말이 13번가량 나온다고 했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원, 과거에는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도 슬슬 지으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속죄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물론 화목한 자는 이제 모든 죄를 버리고,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이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애굽 왕을 칼로 징벌하시고 그 땅을 40년간 황폐케 하실 것이고 바벨론 왕에게 두로를 친 수고의 보수로 애굽을 주실 것이고 그 후에 애굽을 회복시킬 것이며 40년 후에 말이죠,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나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끝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한 뿌리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에게 보수로 주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40년 후에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미미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한 뿌리 솟아나게도 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감사하죠.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이 주관하신다고요? 아직도 여러분이 주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이군요. 무지한 자이군요. 하나님이 섭리자이신 것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나의 삶과 죽음, 또 건강과 연약, 나의 행복과 불행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국가의 흥망성쇠를, 나라가 걱정되나요? 걱정되지요. 걱정되죠. 아이고, 이렇게 나라가 잘 가겠나, 가겠나. 대통령이 국회에 다수당하고 서로 달라서 이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반대만 하고 일이 잘 되겠나. 시작부터 삐걱거리는데 저래서 잘 되겠나. 걱정이 좀 되죠. 북한은 이제는 핵을 완성을 이미 했고 이제는 핵을 소형화시켜가지고 핵미사일을 해서 우리를 위협할 참인데 이제는 핵을 가진 나라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핵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핵이 없는 한에서는 그건 보통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정말 북한이 핵을 쓰면 우리가 핵 우산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국이 핵을 과연 써서 그것을 응징해 줄 것인가, 그건 미지수죠. 핵을 그렇게 쓰는 것은 미지수죠.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버릴 수 있죠.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 누가 보장됩니까? 그 말로 도와주면 보장입니까? 말로 하면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제는 밤에 깨어서 NSC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제 잘 쉬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삽시다 해놓고 나서 4년 만에 짓밟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종이요, 종이각서요, 평화협정이요, 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 종이쪽 하나, 그 다음에 그건 금방 뒤집어버리는, 갖다 찢어버리는 그런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 이 국제의 역사입니다. 국제 질서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죠. 북한이 핵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핵 있는 나라하고 정말 밀착해서 안보를 튼튼히 우리가 보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핵 개발도 안 한다고 그러고 한미 동맹도 흔들어 버리고 갈려면 가라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면 되지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안보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너희가 도대체 안보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맞냐 그래갖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다 가버리라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유럽 사람들은 소갈머리가 없어갖고 미국하고 친하냐 일본은 소갈머리가 없어서 자기 원수 나라인 미국하고 결탁해갖고 찰떡궁합처럼 저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한미동맹보다 더 튼튼한 미일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줄 아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핵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게다. 핵은 핵으로 대안을 잡아야지 핵을 가진 강대국하고 밀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 역사나 하나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적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섬기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이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알게 되리라.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참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굳게 알고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순종하고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앞서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여 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밝게 알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 안에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복잡한 세상입니다. 개인의 삶도 주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의 모든 진행도 또 국가의 모든 현실도 국제 정세의 모든 일들도 또 앞으로 예언된 주님이여 종말의 예언을 생각하면 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환경 여건 형편 처지에서도 망망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심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